늘 배움을 멈추지 않는 학습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복잡한 조립식 가구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기대에 부풀어서 막 박스를 뜯고 설명서를 쫙 펼쳤는데, 어라? 뭔가 이상합니다.
부품이 안 맞나요?
네, 그 설명서가 내가 산 책상의 조립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델의 의자 조립 설명서인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 설명서를 적힌 숫자나 그림을 내가 가진 책상 부품들에 막 억지로 끼워 맞추려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아마 며칠 밤을 세워도 결과물은 엄청 삐걱거리고 원래 어떤 모양이어야 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좀 기괴한 형태가 되고 말 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망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주제가 바로 이 잘못된 설명서를 들고 끙끙대는 우리의 습관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심층 탐구의 핵심 자료는요. 로버트 바노이 교수의 구약 역사 강의, 그중에서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다룬 내용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구간이죠.
예.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려 합니다. 과연 창세기에 빼곡하게 등장하는 그 족보와 숫자들은 지구의 나이나 인류 역사의 정확한 연대표를 계산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조립 설명서일까요?
우리가 정보와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다들 팩트체크 좋아하고.
그렇죠. 그래서 고대 문헌을 읽을 때조차 자꾸 막 현대적인 타임라인이나 통계를 요구하는 치명적인 오해를 범하곤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현대적 렌즈를 잠시 내려놓고 그 텍스트가 쓰인 진짜 문맥을 읽어낼 때 찾아오는 깊은 이해의 순간, 그 짜릿함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덧붙이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노이 교수의 강의 자료는요. 단순히 성경이라는 어떤 종교적 텍스트 하나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케일이 꽤 크더라고요.
네. 고대 근동의 방대한 역사, 또 고고학적 발굴 결과, 그리고 19세기부터 이어져온 지질학적 발견들을 아주 자유롭게 넘나들며 교차 검증을 시도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텍스트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를 넘어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그 거대한 큰 그림을 좀 보게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아담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그 후 몇 년을 더 살다 죽었다, 이런 기록들이 진짜 끊임없이 이어지잖아요.
네,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현대인은 우리는 엑셀 스프레드시트 같은 거에 익숙하니까 이런 숫자를 보면 본능적으로 막 계산기를 두드리고 싶어집니다. 아, 이 나이랑 연도를 다 더하면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정확히 몇 년이 지났는지 완벽한 타임라인이 나오겠구나 하고요.
누구나 한 번쯤 해보는 생각이죠.
그런데 이 덧셈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아주 곤란한 수학적 모순이 발생한다고 자료는 지적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노이 교수는 이 지점에서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아주 중요한 두 학자, 그 윌리엄 헨리 그린과 비비 워필드의 주장을 아주 깊이 있게 인용하는데요.
네.
이 두 사람을 언급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들이 현대의 무슨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옹호했던 아주 극보수적인 정통 신학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보수적인 학자들의 입에서 나온 주장이라는 게 흥미롭네요.
네. 이토록 보수적인 학자들이 창세기 11장의 족보를 막 분석한 뒤에 내린 결론이 아주 단호했습니다. 이 족보에 등장하는 숫자들은 애초에 연대표를 만들기 위한 목적의 데이터가 아니다 라는 것이었죠.
연대표가 아니다. 그럼 그 숫자들은 뭐죠?
그 숫자들은 그저 그 인물들의 어떤 전체 수명, 그리고 특정 혈통을 이어갈 자녀가 태어난 시점의 연령을 그냥 개별적으로 나타낼 뿐이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만약 우리가 그들의 분석을 무시하고 그 숫자들을 막 빈틈없이 이어지는 타임라인이라고 억지로 맹신해서 다 더해버리면 정확히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아주 기이한 역사가 탄생하죠. 성경에 기록된 나이를 기계적으로 다 더해보면요. 대홍수라는 그 전지구적 재난이 끝난 직후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태어날 때까지 겨우 292년밖에 안 걸렸다는 계산이 딱 나옵니다.
292년요? 와, 인류 역사의 스케일로 보면 정말 눈 깜짝할 새네요. 조선시대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292년이라는 짧은 숫자를 텍스트 안에 다른 인물들에게 적용해보면 걷잡을 수 없는 타임라인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어떤 충돌이죠?
성경을 보면 대홍수를 겪었던 노아는 홍수 후에도 350년을 더 살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셈은 홍수 후에 무려 500년을 더 살았고요.
네네.
반면에 훗날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175세에 사망합니다. 자, 계산이 되시나요?
잠깐만. 292년이라는 타임라인을 믿어버리면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노아 할아버지가 계속 살아있었고, 심지어 셈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한참을 더 살아있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바로 그겁니다.
아, 그래서 모순이라는 거군요. 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여보면 이 숫자들이 완벽한 연대표라면 노아랑 아브라함이 뭐 동네 카페에 앉아서 같이 커피를 마실 수도 있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 그 어디를 읽어봐도 노아나 샘이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았다거나 막 서로 교류했다는 암시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창조주를 전혀 모르는 완전한 이방, 다신교 문화권에서 불려나온 그런 고립된 인물로 묘사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이 족보의 숫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모순을 해결하는 열쇠는 고대인들이 족보를 어떻게 썼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이게 아주 명확해지죠.
아, 마태복음 족보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그거요?
네,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14대씩 세 묶음으로 아주 깔끔하게 나눠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이 대칭적인 구조를 맞추려고 저자가 구약 역사에 분명히 존재하는 세 명의 왕을, 그러니까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를 족보에서 과감하게 통째로 생략해버립니다.
쏙 빼버렸다고요?
네, 그리고 여우람이 자신의 증손자인 우시아를 낳았다고 표현해버리죠. 그러니까 고대 문안에서 낳았다라는 말은 반드시 바로 다음 세대의 친아들만을 의미하는 생물학적 단어가 아니었던 겁니다. 직계 조상이 되었다라는 훨씬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아하, 다시 말해서 이 족보는 모든 영상에 다 들어있는 막 무편집 원본 비디오가 아니라 중요한 사람만 모아놓은 하이라이트 릴 같은 거였군요. 우리가 막 수학 공식들이 돼서 억지로 시간을 더하는 것 자체가 첫 단추를 잘못 꿴 거였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시간에 대한 이 현대적인 수학적 집착을 고대의 텍스트에 강요해왔다면 물리적인 역사나 고고학에 대해서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지 않을까 궁금해집니다. 이 292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실제 인류 역사랑 만났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충돌이 일어나나요?
물리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역사학적으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를 대략 기원전 2000년경으로 봅니다. 방금 우리가 계산했던 넉넉잡아 290년을 여기서 거슬러 올라가면 대홍수가 일어난 시점은 기원전 2300년경이 됩니다.
기원전 2300년이요?
자, 기원전 2300년에 지구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때 이집트에서는 고왕국 시대가 한창이었고 이미 거대한 피라미드들이 막 세워져 있었거든요.
피라미드가 물에 잠겼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요.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사르곤 대왕이 이끄는 아카드 제국이 번성하면서 수많은 점토판에 무역이나 법률 기록을 막 남기고 있었고요.
아, 그러니까 족보를 연대표로 써서 이 시기에 지구 전체를 덮은 대홍수가 일어났다고 가정해버리면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지층 어딘가에는 이 찬란한 문명들이 한순간에 싹 휩쓸려버린 거대한 파괴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네요?
네, 엄청난 진흙 지층 같은 게 있어야죠.
그런데 발굴해보면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기원전 3000년 혹은 기원전 4000년에서 5000년 전으로 후쩍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농경과 문명 발달의 흔적들만 고스란히 발굴될 뿐입니다.
끊어짐이 없다는 거군요.
네. 이스라엘 지역의 여리고 같은 고대 도시는 무려 기원전 8000년 전에 정착 흔적까지 나오거든요. 대규모 홍수로 인한 단절 없이 수천 년간 인류의 삶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이 부분에서 제가 자료를 읽다가 마주친 아주 큰 난관이 하나 있었어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그 민족들의 족보 부분인데요. 거기 보면 대홍수 이후에 셈, 함, 야벳으로부터 다양한 언어와 국가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중에 엘람이나 아수르 같은 거대한 제국들도 있더라고요.
아주 예리하게 자료를 보셨네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292년이라는 연대표가 얼마나 역사적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완전히 명확해집니다.
어떻게 연결되죠?
말씀하신 엘람이나 아수르 같은 국가들은요, 기원전 2000년 훨씬 이전부터 이미 독자적인 언어 체계와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확고하게 자리 잡은 강대국들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네.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남은 단 8명의 가족이 불과 292년 만에 막 번성해서 바벨팝 사건이라는 거대한 언어적 혼란을 겪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집트, 엘람, 아수르 같은 거대한 국가 시스템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고작 292년 만에요?
네. 인구학적으로나 언어학적으로 완전 불가능하죠.
아하, 그러니까 애초에 성경 텍스트랑 과학이 싸우고 있었던 게 아니군요. 텍스트는 그냥 원래 의도대로 자신의 하이라이트 리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족보를 완벽한 연대표로 잘못 읽어내면서 혼자서 막 섀도우 복싱을 하듯 억지 충돌을 만들어낸 거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워필드 박사도 이 점을 아주 강하게 지적하는데요. 창세기 5장, 그러니까 홍수 이전의 족보와 11장, 홍수 이후의 족보를 비교 분석해보면 두 족보가 모두 정확히 10세대로 압축되어 있는 완벽한 대칭 구조를 보입니다.
딱 10세대씩 맞췄다고요?
네, 자연스러운 역사의 흐름이 우연히 양쪽 다 딱 10대마다 끝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고대의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수많은 세대 중 딱 10개씩의 고리만 선택해서 역사를 압축배열했다는 명백한 증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족보가 촘촘하게 이어지는 타임라인이 아니라면 그 족보에 기록된 이름과 이름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천 년, 어쩌면 수십만 년의 엄청난 시간적 간극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자료에서 워플드가 선언하는 아주 핵심적인 결론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창조부터 대홍수까지, 그리고 홍수부터 아브라함 시대까지의 기간에 대해 성경의 데이터는 우리에게 아무런 지침도 제공하지 않는다.
아무런 지침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간의 길이에 대해서는 그냥 빈 공간으로 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이라면 그 사이에 수천 년이 들어가든 수십만 년이 들어가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창조와 홍수의 연대는 성경적, 신학적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 아니다.
네, 이 연대 문제는 외부의 과학적 데이터, 뭐 지질학 같은 걸로 해결해야 할 열린 문제이며 정통성이나 성경적 신실함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전문가님, 여기서 제가 청취자들을 대변해서 아주 날카로운 반론 하나 제기할게요. 방금 그 말씀은 어찌 보면 진화론자들에게 아주 유리한 무기를 쥐어주는 것 아닌가요? 시간이 엄청 길 수도 있다고 인정해버리면 과학자들의 입맛에 맞게 성경을 교묘하게 타협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 질문 아주 좋습니다. 실제로 반오희 교수의 강의를 듣던 학생 중 한 명도 똑같은 불안감을 느끼고 질문을 던졌거든요. 지구가 오래되었다고 인정하면 진화론에 빌미를 주는 것 아닙니까? 하고요.
그렇죠. 당연한 걱정이죠.
그런데 반오희 교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진화론이 성립하려면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시간의 길이 그 자체가 곧 진화의 증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은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죠.
아, 시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진화론이 맞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인류의 역사가 길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무작위적인 돌연변이로 생명이 생겨났다는 진화론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죠. 오히려 과학의 발전이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긍정적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자극제가 된 건가요?
과거에는 그냥 숫자를 더해서 기원전 4004년에 지구가 창조됐다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해서 지구 나이가 길다는 증거가 쏟아지니까 학자들이 당황해서 다시 텍스트를 면밀히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아, 우리가 뭘 잘못 읽었나 하고요.
네, 그러고 나서 깨달은 거죠. 아, 텍스트가 원래부터 말하지 않으려 했던 것을 우리가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었구나. 과학 덕분에 텍스트를 억지로 변화하지 않고 더도덜도 말고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야,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진화론과 타협한 게 아니라 텍스트의 본질을 되찾은 거군요. 자, 시간의 오해를 풀었으니 이제 대홍수의 범위, 그러니까 지리적 오해로 넘어가 보죠. 19세기의 학자들은 꽤 기발하고도 좀 기이한 타협안들을 내놨더라고요.
네, 홍수의 실제 규모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죠.
근데 창세기 6장이나 9장을 보면 분명히 천하의 모든 산이 잠겼다, 뭐 이렇게 전지구적 홍수처럼 묘사되어 있지 않나요?
텍스트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모든, 그 영어로 all이라는 단어는 고대인들의 제한된 맥락에서 쓰이곤 합니다.
제한된 맥락이요?
네, 예를 들어 요셉이 기근 때 이집트를 다스릴 때 성경은 온 세상이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로 왔다고 기록합니다. 자, 이때 온 세상이 중국이나 아메리카 대륙 사람들을 뜻할까요?
에이, 설마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당시 사람들의 인지 범위에 있던 동지중해 지역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대홍수의 묘사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휘트콤과 모리스 같은 학자들의 홍수 지질학, 즉 단 1년의 대홍수로 전 세계 지층이 생겼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나 텍스트적으로나 큰 약점을 지니게 되는 거죠.
아, 듣고 보니 이건 마치 사춘기 자녀가 엄마한테
엄마 요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신발 신어요 하고 조를 때랑 똑같네요. 진짜 전 세계 80억 인구가 그 신발을 신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학교 친구들이나 눈에 보이는 자기 또래를 뜻하는 거잖아요.
하하, 네, 그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온 세상이라는 단어의 상대성을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대 언어의 맥락을 몰랐던 과거학자들은 고고학적 증거를 마주했을 때 얼마나 무리한 논리를 폈는지 자료에 아주 황당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 참 매력적인 부분은 성격이 침묵하는 부분에 인간이 억지로 답을 채워넣으려 할 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억지를 부리게 되는지 그 심리적 패턴을 보는 겁니다.
그 1875년에 사우스홀시 이야기 맞죠?
맞습니다. 앤드류 딕슨 화이트의 책에 소개된 사례인데요. 당시 이집트 문명이 대홍수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다는 고고학적 사실이 막 밝혀지잖아요.
아까 기원전 2300년 전에 이미 피라미드가 있었다고 하셨죠?
네. 그러니까 사우스홀은 자기가 굳게 믿는 짧은 연대를 방어하기 위해 엄청난 무리수를 둡니다. 이집트인들은 석기 시대 같은 발전 과정 없이 처음부터 고도의 문명을 갖춘 상태로 창조되었다고 주장해버린 겁니다.
와, 그러니까 born civilized, 날 때부터 문명인이었다. 이건 마치 신이 세상 사람들을 속이려고 처음부터 오래된 것처럼 보이게 가짜로 창조했다는 말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겉보기 연대 청조설이라고도 하죠. 증거가 내 타임라인이랑 안 맞으니까 아예 상식을 엎어버린 겁니다.
텍스트를 보호하려다가 오히려 신앙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렸네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숫자, 연대, 범위 같은 좀 디테일한 오해들을 다뤘는데요. 이제 카메라를 뒤로 쭉 빼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 전체를 아우르는 그 거대한 뼈대와 미스테리로 시선을 좀 옮겨보죠.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이 부분은 12장 아브라함 이전의 시대, 그러니까 세속 역사와 교차 검증이 가능한 시대 그 이전의 아주 근본적인 원시 역사를 다루고 있거든요.
창조, 타락, 뭐 언어의 분화 같은 거대한 지문들이죠.
네. 그런데 이 방대한 이야기가 이것은 누구누구의 족보다, 히브리어로는 톨레돗, 이라는 문구를 뼈대로 해서 딱 10개의 섹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 창세기 이전 4절부터 끝까지 딱 10묶음으로요?
네. 고대의 저자가 아주 정교한 구조적 틀을 가지고 인류 역사의 거대한 패키지를 묶어낸 거죠.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 거대한 뼈대의 시작점인 창세기 1장 1절이 그 당시 철학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면서요?
네. 당대의 다른 신화들, 예를 들어 바빌로니아의 창조신화인 에누마 엘리시와 비교해보면 창세기가 얼마나 파격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신화들은 어떤 시기였는데요?
에누마 엘리시를 보면 우주 이전에 티아맛과 엡수라는 어떤 혼돈의 물질이 있었고 신들이 그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막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피 튀기는 전쟁을 벌이죠.
신들이 물질에서 태어났다고요? 뭔가 유한해 보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는 어떤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끝. 더 설명이 없죠?
네, 하나님의 존재나 기원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존재를 너무나 당연하게 전제하고 강력한 일신교를 선포하죠.
청취자 여러분, 방금 말씀하신 그 강력한 일신교의 선언 속에 아주 놀라운 문법적 미스터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형태상으로는 복수형 명사, 즉 신들이라는 뜻이라고요?
맞습니다. 가나안의 우상들을 가리킬 때는 이 단어가 복수로 쓰여서 복수 동사가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주어가 복수형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뒤따라오는 동사나 수식어는 전부 단수형을 취합니다.
와, 복수 명사의 단수 동사요? 문법 파괴 아닌가요?
다신교의 흔적이 아니라 장엄의 복수,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너무 거대해서 단수 명사 하나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기에 복수형의 옷을 빌려 입은 겁니다.
아, 이건 마치 영국의 전설적인 밴드 비틀즈를 부를 때랑 똑같네요. 비틀즈라는 이름은 끝에 S가 붙은 명맥한 복수형이지만 우리가 문장을 쓸 때는 비틀지어들이 노래한다 라고 안 하잖아요.
네, 아주 정확합니다.
비틀즈가 노래한다 라고 단일 그룹으로 취급하죠. 엘로힘도 이와 비슷한 언어적 파격이네요. 형태는 무한하지만 본질은 하나라는.
네, 학습자 여러분이 단번에 이해하실 만한 아주 기가 막힌 유추입니다.
네, 학습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문가님과 함께 고대 문헌의 숫자와 족보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아주 깊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오늘 이 탐구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죠?
네, 우리가 읽는 텍스트에 우리 시대의 잣대, 그러니까 완벽한 연대기적 계산 같은 걸 억지로 강요하지 않고 그 시대의 언어와 방식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동의합니다.
자,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뇌를 자극할 만한 통찰 하나 던져주시죠.
네, 우리는 오늘 성경의 빈 공간을 억지로 채우려 했던 과거 학자들의 우스꽝스러운 실수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완벽하게 빈틈없는 데이터와 1초 단위의 정확한 타임라인에 집착하는 우리의 이 현대적 강박관념이 오히려 고대의 텍스트나 예술, 심지어 내 곁에 있는 타인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데이터가 없는 그 여백을 단 한순간도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불안함에 대해 오늘 한번 깊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와,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모든 걸 데이터로 꽉꽉 채워야 안심하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의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백이 주는 의미를 곱씹으면서 계속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